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지극히 연약한 종이 섰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전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드러내실 때에 그 진리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누구도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그것인데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오순절은 또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에 49, 49일이 지난 50일째의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도 부르고, 또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한 해에 처음 농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면서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이 오순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는데,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 또 장막절이라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하여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하여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과도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시행할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의 그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들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유월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내리신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들이 점점 진행되어 나아갈 때에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끝끝내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통곡을 했던 이 절망스러운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장 아끼는 그 장자가 죽던 그날 부모가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원통함과 그 슬픔을 어찌 마음에서 지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가정에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를 치셨고 또한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치셨던 그 역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배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간음을 범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죄의 진수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것이 죄의 진수이며 죄의 본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을 범한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였던 그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의 가정은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다른 대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던 밤, 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 역사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완전한 보호 가운데 그 밤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멸망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증표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멸망을 피할 그 길을 은혜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원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을 존재로서, 썩어질 존재로서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외에는 우리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임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시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힘입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대속의 죽음의 교리. 애굽의 모든 장자의 가정의 장자들이 죽던 밤에 이스라엘 집에도 이미 다른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이 그 밤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애굽 가정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정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였죠. 이미 한 어린 양이 그 집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에 적셔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린 것입니다. 이미 어린 양이 죽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미 그 집에 사망이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애굽의 가정에 죽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이 역사한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 어린 양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 어린 양이 대신 죽지 않은 애굽의 그 가정들은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우리에게 이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준비는 흠 없는 어린 양을 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달 열흘의 어린 양을 택하고 14일까지 간직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5일 동안 철저하게 택한 양이 흠이 없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된 수컷인 염소나 또 양 가운데서 흠이 없는 완전한 양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역사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그림인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신약 성경은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서 여러 곳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어린아이도 떠올리죠. 유월절에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였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건들은 신약 성경이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 풍유적인 해석이 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 성경이 직접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밤에 장자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신 그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흠 없는 일련된 그 완전하였던 그 어린 양들이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을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이 속죄의 효력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마 그 밤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각 가정의 장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순종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 것인가? 나는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을 것인가? 아마 부모들 또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뿌린 그 피가 충분한가? 너무 적게 뿌린 것은 아닌가? 여러 고민과 또 두려움 가운데서 그 밤을 지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른 집은 한 집도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의 장자는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른 것이 이와 같은 효력이 있었다면 흠 없으시고 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효력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같은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받은 영혼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 많은 그런 떨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도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그 한 영혼도 마지막 날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은 바로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이 속죄의 효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의 그 구원의 그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또 임방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죠. 아니 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우리 집 장자가 죽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슬초를 통해서 실제로 피를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좌우 설주와 위쪽에 임방에는 피를 바르지만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피가 짓밟히는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단순히 피만을 바르는 것이 아니었고 그 밤에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이 양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규례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날로 먹지 말라는 것이고 또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이고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양의 뼈를 꺾지 않고 삶아 먹으려면 큰 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양이 피와 고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린 양의 피와 고기. 왜 고기를 필요합니까? 그 식사를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그 밤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바로가 백기를 들고 나가라고 다 보내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거부하였던 바로가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식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식사를 하였고 그 힘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무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믿음에 타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피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죠.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이것은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바로의 압제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쓴나무를 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또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다 소화하라, 불태우라. 왜냐하면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음식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음식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행하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집 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를 문에다 바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지라도 그것을 문 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은 재앙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흠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슬초로 그것을 찍어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신 그 명령과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미쁘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한 삶으로의 부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본문인데,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연속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은 그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리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20절 사이에 같은 말을 세 번을 반복하십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과, 그리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같은 말이거든요. 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총 8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총 8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시는데 15절, 18절, 20절.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말씀은 2번 반복하시는데 15절과 19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말씀은 3번 반복하시는데 15절 하반절, 19절 하반절, 20절 상반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8번에 걸쳐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는 성결애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 핏부림의 그 효력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심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살을 먹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떡에 거룩한 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